8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이 저희를 붙들어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인도시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그 말씀 속 깊이 젖어들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워하죠.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아, 오셨구나, 반갑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면은 크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면은 일단 생각할 것이 왜 오셨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만약 대통령이 대구 시청에 온다, 그렇게 할 때에 시청 직원들이, 아, 대통령이 오는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왜 오는가? 대통령이 대구 시청이 왜 오느냐,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할 거라는 거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게 당연하지 대구 시청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는가?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성령도 역시 하나님인데, 그럼 하늘에서 성령이 계시야 마땅한데 그 하늘에 계신 성령이 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느냐? 이 죄악된 세상에 성령이 오신다면은 그리고 왜 오셨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오시느냐, 왜 오셨느냐, 이건 생각하지 않고, 왔는가? 왔으면, 이왕 왔으니까 우리는 도와달라,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버리죠. 대통령이 대구 시청에 뭐 대구에 부채가 많다, 그래서 그걸 책망하려고 온다. 그런데 시장은, 아, 대통령이 나를 책망하려고 오는구나, 이걸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은 돈 좀 달라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그건 대통령을 기다리는 본래의 자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뭔가, 왜 오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를 책망하려고 성령이 오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자기의 책망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 버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왔다, 그러니까 아, 오셨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게 모두가 다 그래요. 왔으면 왔지 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왔으니까 그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이나 한번 해볼까, 병이나 좀 고쳐볼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성령을 생각하고 지나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해서 너무 희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도 성령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뭐 성령에 대해 연구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뭐냐, 성령이 신자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 받은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간이 별로 되지를 않아요, 한국교회가. 그래, 한국교회에서 그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고신도 이 성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지가 그게 별로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지금부터 한 10, 뭐 몇 년 전에, 14년 넘었죠. 그때 고신의 안영복 교수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령론에 대해 책을 쓰고 하면서부터 고신이 이 성령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때 보수교단의 그 분위기가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는 뭔가 언급하는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러면 자꾸 신비한 쪽으로 얘기가 결국 가게 되니까 성령 언급하는 걸 약간 좀 주저를 해요. 성령 봤다 그러면 아 뭔가 신비주의가 아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 고신에서 안영복 교수라는 그 사람이 이 성령 체험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책도 써내고 하면서. 뭐냐면은 성령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게 성령이니까 그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걸 받은 신자는 분명히 신앙의 생명력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분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고신교단과 반대된 그런 분위기의 말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고신에서 성령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연구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신앙의 뜨거움. 근데 이런 것을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을 받았으면은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개혁신앙연구원의 정원태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열정 칼빈주의라는 그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열정 칼빈주의다. 그 열정 칼빈주의가 뭐냐면은 이 칼빈주의 쉽게 말해 장로교회가 너무나 교리에 수정하다 보니까 신앙이 딱딱하다, 냉랭하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고신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뭐 예배드린 분위기도 다른 말로는 뭐 딱딱하다, 냉랭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정 칼빈주의라 글을 쓰면서 장로교가 너무 신앙 분위기가 딱딱하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불붙는 그런 칼빈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이 삶에서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에 불이 붙은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말씀만 말하고 성령에 불이 붙지 않은 그러한 신앙은 이건 참된 게 아니다. 이건 그분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 안현복 교수란 이 사람이 그 정은택 교수의 그 열정 칼빈주의 여기에 대대적인 환영을 했어요. 이건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그 분위기를 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곧 쫓겨났단 말이죠. 분위기 안 맞으니까. 그래 성령을 받으면은 삶이 변화돼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예, 불이 붙은 신앙이니까. 이런 데 영향을 받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은 열정적인 신앙을 막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뜨거움, 신앙 열 이걸 강조하죠. 또 많은 신학교에서도 성령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교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성령을 말하면서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왜 왔냐는 겁니다. 이걸 안 짚고 넘어가요. 자꾸 치중하는 것이 성령이 왔다 해놓고 그 성령이 왔으면은 그 성령은 아주 뭐 신앙의 생명력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신이 나타나야 된다. 자꾸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만 희중을 했지 왜 왔느냐 이걸 안 짚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모든 게 틀어져 버린단 말이죠. 물론 안영복 교수라는 사람은 자기 같은 책에서 성령이 온 의미를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이 왔다 이런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그 말은 단지 성경의 구절을 갖다 붙이는 게 불과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성령이 왔다는 것이 우리한테 뭘 지금 선언하는 것이냐 이걸 갖다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왔다면 그 성령이 온 이유는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뭐 성령을 보내가지고 신자들에게 신앙힘을 딱 보태줘서 한번 열정적인 신앙생활 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해도 안 된다는 그 선언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곳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해도 안 된다. 이것만 우리들 가운데 제대로 세워놓으면요 무슨 열정 칼빈주의니 체험주 신앙이니 성화니 뭐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인간이 만든 논리 지나지 않는다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해도 안 된다는 그 앞에서 무슨 성화를 가서 주장을 합니까? 무슨 열정적인 신앙을 주장을 해요. 그럼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자꾸 사람들은 성령을 갖다가 신비한 영적인 힘으로 오해하는 그게 지금 한국계 분위기란 말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한번 멋들이기 신은 잘해보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약속 하나 끊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꼭 이루겠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는 것은 너희는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우리가 대출받을 때에 그냥 돈 팍팍 내줍니까? 아니잖아요. 보증인 세우시오. 이걸 요구합니다. 보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단한 보증이 아니고 돈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 세울 때에 돈을 내준단 말입니다. 물론 뭐 대출할 때에 나한테 재산이 있으면 그걸 담보를 받치고 뭐 하면 되겠지만 담보 쓸 때에는 보증인 세워야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을 보증인 세우라는 것은 당신 안 믿고 돈 많은 저 사람 믿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 세우라는 건 당신 못 믿는 것입니다. 재산 없으니까 못 믿는 것 아닙니까? 당신 못 믿고 다른 대리 사람 세우는 그 사람 믿고 내가 돈 내주겠다. 이게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보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믿는 것이지 내 영을 믿는 것이지 너희는 내가 안 믿겠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보증으로 보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믿지 못하니까 믿을 만한 다른 분을 외부에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보내신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셨느냐. 아하, 하나님 우리를 안 믿고 있구나. 이겁니다. 우리를 안 믿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안 믿는데 우리 편에서 믿게 해보겠다 드러나서는 거. 이게 과연 성령을 믿는 모습이냐는 것이죠.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맡기자는 말을 싫어하죠. 뭐냐면 해보다가 안 돼 맡기면 되는 거. 처음부터 맡기자 하니까 그건 인간이 너무나 게을러 터진 것이다. 몽땅 책임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해보다가 안 되면 하자 이것을 거부해 버리는 것이 뭐냐면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왜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인간은 해도 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에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성공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 역사입니다. 결국 인간은 백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낱낱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다고 한번 해보지 뭐 실패하는 거 안 하는가.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구약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너다 말이죠. 이와 똑같이 너도 해도 안 된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구약 보면은 아, 내도 이런 존재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를 알 수가 있는데 뭘 갖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맡기지 이런 말이 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이미 안 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해보다가 안 되면 맡기지 이거 자체가 이미 구약을 덮어버렸다. 성경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잔인한 부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오신 것은 인간은 안 되고 하나님이 몽땅 이루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신자는 자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실패했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필히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왔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러면 증거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말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내세워가지고 성령을 받은 신자는 성령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런 말을 갖다가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걸 갖다가 막 뜨거움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말하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뭔가 남다른 열정, 남다른 뜨거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 삶이 진화되는 거. 이게 성령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에 틀리냐면은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과 다른 말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받으면은 그 인간도 실패를 이길 수가 있다. 이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정원태 교수라는 사람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 열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열 가지가 뭐 첫째는 하나님을 예비한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성령이 증거한 가지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진다. 네 번째는 증거와 선교의 사람이 된다. 다섯 번째는 율법과 복음의 사람이 된다. 여섯 번째는 교리와 윤리의 사람이 된다. 일곱 번째는 사랑과 순종의 사람이 된다. 여덟 번째가 열심과 열정의 사람이 된다. 아홉 번째가 겸손과 절제의 사람. 열 번째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된다. 이 열 가지가 성령을 받은 신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드러낸 증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 되는 것도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성경을 갖다 깨부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정원태 교수만은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신학자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몽땅 다 눈에 확인될 수 있는 그 표, 이걸 갖다가 성령의 증거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확인되는 것. 뭔가 성령이 왔는데 조용한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뜨거운 성령이고 열정적이고 생명력이 있는데 생명력이 있다면 살아있다면은 뭔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이상할 게 아니냐. 근데 신자가 예비를 드리고 뭐 하면 조용한다는 것은 이건 성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냉랭한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한국계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경도 성령의 증거를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인간의 백날 말에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죠. 방금 말한 그 성령의 증거 열 가지는 그냥 성경 이것저것 따다 붙인 거예요. 그것은 붙인 것이고 진짜 성경에서 이게 성령의 증거 나오는 부분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7절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성령은 이 모습으로 우리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후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사 그러면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 영광도 받고 하나님 그 우리가 그 모든 걸 누린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받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후사예요. 하늘 가서 받아 챙길 거 이거 챙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부터 후사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받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후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받아 챙길 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후사다. 이 개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갈 때 진짜 후사라면은 먼저 생각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뜻이죠. 이게 진짜 후사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후사라면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하늘 가가지고 하나님 나 후사니까 이거 주에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후사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역시 우리 뭐또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사로 오신 분이 어떻게 살았던가?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운 분이 누굽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삶과 함께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후사예요. 주님의 삶과 함께 했을 때.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인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다면 나도 같은 후사라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되고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후사, 나도 후사인데 같은 후사라 하면서 예수님과 다르게 살려고 한다면 그건 후사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후사가 아닙니다. 왜? 진짜 후사의 모습은 이미 예수를 통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17절에 뭐라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라. 그러니까 후사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도 역시 주님과 똑같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고난받는다. 고난받는 자로 살아간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받고 있는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난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고난받는 이 속에 무슨 열정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성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고난받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거하는 표, 이걸 자꾸 책임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내 몸이 고생하는 거, 이걸 갖다가 고난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을 갖다가 성령의 증거를 해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모든 성도가 성령받은 증거가 다르게 나타나버립니다. 체험을 생각해. 예, 체험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성령이 하나라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다. 이게 뭐냐면 모든 신자에게 성령의 모습은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았고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저에게 여러분이나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한 성령 아래는 신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체험을 해버리면 나는 방어하는데 넌 방어 못한다. 그럼 뭔가 성령의 증거가 다르잖아요, 자꾸. 이건 한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처음이 아니고 성령은 목적대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오신 모습인 것입니다. 죄가 뭐고 의가 뭐고 뭐가 심판을 받을 모습인가,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이 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모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죄에 대해 안다면, 죄에 대해 책망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아 여러분도 똑같이 죄에 대해 책망도 받고 의에 대해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한 성령 아래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면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것도 분명히 말하니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은 그를 고난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목사님 그럼 고난받으면 되겠네요, 막 빨리 고난받죠, 막 이러면 또 곤란하죠. 그렇게 되버리면은 바꿔주는 사랑, 무슨 뭐 이런 희생 뭐 이런 것들이 고난받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버립니다. 근데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되버리면 몸에 고생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게 되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면 상 난감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시어머니한테 핍박받는 며느리라면은 고난받자, 그럴 땐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뭐 여기겠지만은, 근데 아무 일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순탄하게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난감해요. 왜? 고난이 고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이게 고난을 안 받는구나, 그럼 나는 이것도 뭐 신의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에 고생이 없다 해가지고 고난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그리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고난을 잘못 생각한 대표적인 부분인데,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은 몸의 고생이 아닙니다. 몸이 고생한 걸 고난이라 말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게 뭡니까? 왜 죄인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죄인의 운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죄인의 운명에. 그리고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예수님의 운명은 하나님의 정의 뜻에 따라서 죄인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표예요. 예수의 고난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이게 인생의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결국 신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간다. 이게 뭐냐면은 말씀 안에 산다. 이것 자체를 가지고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난은 몸의 고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몸은 편안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아도 주님 말씀 안에 산다면 이미 고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생이라 생각해 보려면은 뭐 바꿔준 사람 같이 그런 사람들 또 뭐 창촌 들어가서 전도하는 그런 고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고난 받고 있는데 근데 저 시골에 바닷가에서 거긴 한두 사람 데리고 뭐 먹고 놀면서 낚시 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들은 고난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환경에 고난 주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몸의 고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편안하고 고생한다. 이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자유롭게 살아도 말씀 안에 산다면 그게 이미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 안에 사는 게 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이게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 선지자 같은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 삶의 원리가 삶의 원칙이 이 땅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았던 그 원칙으로 채워주고 살아간다면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이다. 뭐 우리가 예수님이 다양한 것 똑같은 걸 당해야 되고 사도가 매맞아같이 나도 매맞아야 되고 죽어라 이게 고난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의 순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예수를 전한다고 매 때리고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고 그게 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원칙, 삶의 그 원리가 우리에게 채워져가지고 그 원칙과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자가 살아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고난 속에 이끌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원칙으로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받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할 때 고난을 함께 받게 한다는 것은 고생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갖다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의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삶의 원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은요. 고난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고난이 나오냐면은 돈이 잘 벌린단 말이죠. 장사한 돈이 잘 벌리는데 돈이 잘 벌린다 해가지고 주일날 그 교회도 빠져먹은 채 돈 버는 일에 치중하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 돈이 막 잘 벌리는 것 때문에 뭔가 자꾸 일요일 예배 빠져먹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 예수의 삶을 살아있으면 하나님 네가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자꾸 예배를 빠져먹네요. 나 돈 안 벌게 해주겠어. 이게 고민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나가치는 게 뭐냐 이미 고난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않은 것 자체. 돈은 내가 팽개쳐 죽으니까 내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생명, 이것만 굳게 자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고난 속에 있다. 그게 말씀 안에 있다.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의 원초로 채워져 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보다도 세상 좋아하기보다도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내 마음 막 치는 것이죠. 주님 이런 내가 죽을 죄인 아닙니까? 나를 막 쳐대는 거. 바로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고난을 위해서 고생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뭐 고생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예수 때문에 고생하게 되어진다면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때에 의해서 고생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운명에 십자가 죽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겠어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냥 증인 때가 되기를 되기 될 때까지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원조로 살아갈 때에 뭔가 외부로 고생을 당하게 되어 있다면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 하나님 계획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조용히 기다리면서 우린 단지 예수님의 삶에 원초 세워진 가운데에서 세상을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삶의 원칙이 원리가 내 삶에 채워져서 내가 주님의 삶의 원칙에서 인도함 받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뭐 고생받고 무슨 희생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삶의 원칙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선물로 준 삶이니까 네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원체 끌려간 사람은 이미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 삶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삶 가지고 나는 어떻고 어떻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전 말한 대로 그냥 하나님 하신 대로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단지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의 원칙으로 세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신 삶이니까 뭔가 형제를 위해서 좀 희생이 괜찮은 그런 삶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원리 그 원초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항상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열심도 열정도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 뜨거움도 아니고 삶의 변화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삶, 그 원칙이 내가 담겨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한테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어떤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고방식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삶이 내 원칙 뒤에서 그 원칙을 따라하고 있습니까?